2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축복 가운데 시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 고은희 집사님, 우리 이종수 집사님은 꽤오래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참 귀한 봉사하셨죠. 새 가족반에서. 그러다가 주재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셨다가 아마 승진해서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오셨는데 승진해서 다시 하여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길 바랍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끔씩 제가 저 방에 있으면은 교인들이 옵니다. 가슴 철렁합니다. 들어오면은 반가운 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전화에 대한 트라우마도 많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무슨 말 할 건가. 근데 예외되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지금도 그분은 전화만 하면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콘노에 계시고 오랫동안 LA에서 30년 이상 사시다가 한국에서 공무원하시다가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기 사위가 목사이기 때문에 콘노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스턴을 내려왔다가 조금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우리 교회까지 늘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자기가 평생 어렸을 때 두 살 때부터 교회 나갔다니까 평생 8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중앙장로교회 같은 교회 없다고. 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근데 모르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교인들이 주변에 불평하는가 그런 생각이. 근데 그분은 그러면서 더 정말 자기가 경험했었던 수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했는데 또 그게 실망이 되고 자기 재산을 뭐 바치가면서 또 교회 건축을 했는데 또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아픔을 경험했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늘 말씀이 많아요. 장로님이신데 정말 중앙장로교회 같은 분 없다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또 한 분은 따님 때문에 휴스턴에 내려왔다가 따님이 여기 미국 우리 건너편에 BP 다니시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내려와서 계시다가 한 4년, 3년 가까이 계시다가 버지니아로 다시 올라가셨고 그분의 꿈은 목회하는 것입니다. 80이 넘었는데 그래서 신학도 하셨고 공부를 와이프 살아계실 때도 했지만 돌아가시고는 완전히 끝냈고 그리고 의술을 한의학을 공부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싶었던 분입니다. 굉장하죠. 남은 생애를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는 분인데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저 코로나 아닙니다. 이게 오래전에 한 2주 전에 독감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이 말이에요. 그 장로님도 휴스턴에 계셨을 때 자주 그러셨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다고. 자기는 60년 전에 미국에 오셨어요. DC에 살다가 뭐 버지니아 쪽에 별별 일들을 또 다 당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3년 가까이 있는데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새 가족도 했어요. 영상으로. 네,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고맙죠. 목사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생각이 늘 나죠. 어떤 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올라오면 기도할 때마다 오래전에, 지금은 안 하십니다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인 거기까지는 괜찮는데 좋은 목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두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구나.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이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아 문제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해를 지나오면서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재정부에서 늘 이야기하는데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금년에도 목사님 정말 기적 같다고, 헌금이 훨씬 더 많아졌고 평균보다가 팬데믹 전에 보다가도 어려워졌거든요. 모두 온 세상의 교회들이. 근데 그만큼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고마운 마음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많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 희생적인, 그러면서도 묵묵히 감사하는 봉사의 목회 목사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아니면 그 오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주는 것인가?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우쳐 주십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최초의 장이 더더구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 이야기가 쭉 내려가는데 굳이 기록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2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굳이 그거 밝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다말 이름 적당히 지나가도 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유다는 굳이 다말에게서 그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살몬의 와이프인 라합, 이방인 여자, 기생 출신 여자 이름도 집어넣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지난 2주간 보아스의 이야기, 룻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고. 룻 모압 땅의 여자입니다. 그걸 밝혀야 될 이유가 뭐 있죠? 아니, 하나님은 모순입니다. 모압 땅에 가지도 말라고 하셨고, 모압 사람들, 암몬 자손들과는 상종도 하지 못하게 하셔놓고, 아니, 모압 땅에 살던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다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 역사 소설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족의 이야기도 사관들도 이 사관의 입장에서도 다 왕조사관이 있고 민중사관이 있지만은 그래도 동일하게 지나친 치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띄워봐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죠? 은혜를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는 로얄 패밀리, 요즘 뉴스만 보면은 영국 로얄 패밀리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인터넷을 열면은 그것부터 떠요. 영국의 찰스 왕이 뭐 했다. 그 왕자들이, 왕세손이 뭘 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한 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엄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 되어 주어야 되는 그런 뭐 의도적인 홍보용일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들은 아픔이 있다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수치가 있다면은 어떤 권력을 얼마나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뉴스에 못 내도록 절대로. 그래도 조금씩은 나가지만. 근데 성경은 일부러 드러내요. 다말에게서 나왔다고. 룻에게서 나왔다고. 아니, 남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솔로몬을 통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자식들 끝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밝혔을까요? 명문 가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명문 가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것이 명문 가문이라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만 시각장애인 그분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분 이름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안유아 목사님 말고 강명우 박사님 그분 이야기가 믿음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고 명문 가문은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메일을 보내셔서 기도해달라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내 아들들이 어떻게 사는지 귀한 아들들 최고의 아들들이죠. 변호사고 아이 닥터하고 또 국회의사당에 가서도 일하고 참 귀한 분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명문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굳이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지? 우리의 가문은 왜 이 모양이지? 흙수저가 태어난 거 아니 그게 무슨 근거로 세상을 향하여 이건 불공평하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건 뭐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 이루시라는 여자,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자, 이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문 속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은혜의 가문을 통해서 그 속에는 정말 더러움도 있고 죄악도 있고 배신자도 있었고 그 가운데선 도저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은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랬고 다말이라는 여자도 그랬고 루시라는 여자도 그들의 소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죠.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가문으로 그 명문 가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때로는 다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축복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말, 라합, 그리고 룻, 그 절만 한번 읽어볼래요? 그리고 다윗.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다음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다음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가정에서 뭘 할 수 있느냐고.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요즘 아니 믿음의 세계 속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우리아의 남편 그 남편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불륜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여자 이런 죄 이런 더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씻어주고 정화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1장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문의 가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10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때 당시에 세상의 유수를 생각한다면은 다윗왕 아니 다윗왕이 아니지 헤롯왕 재혼하다 그게 유수였을 겁니다. 근데 전체였던 왕비가 소송하다 이게 굉장한 정치권에서는 이슈였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목에 강도가 노상 강도가 나타나서 몇 사람이 죽었다 사해 탑 기사로 날 것입니다. 또는 검열을 많이 하고 뉴스를 제한을 한다 할지라도 모퉁이에 유대 열심당원, 제로당이라고 불려진 열혈당원들이 로마 군인들과 충돌을 해서 유혈사태가 빚어졌다라고 짤막하게 가장 큰 뉴스로 나와야 하지만은 아주 구석에 조그만한 뉴스로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그 황제, 로마의 황제가 존엄자인 아우구스토스가 온 세상에 명령했다는 명령이 어쩌면 탑뉴스로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라, 등본을 분명히 호적을 세우라고 만들라고 한 사람도 그냥 있지 말고 반드시, 그런데 그 호적은 고향의 땅에 가서 본족에 가서 호적을 올리라고, 질서를 위해서 사람의 인구 센서스 조사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설에서는 이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뉴스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 시대였을 텐데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제외하고 천사가 밤중에 나타났습니다. 목동들에게.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은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했지만은 이번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목동들에게 고지하고 말씀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낮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린 예수님을, 말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됨의 사인이라고, 기독교의 표적이라고. This is will be sign to you. 기독교의 sign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사인이라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궁궐이라 몰라도, 아주 럭셔리한 호텔이라 몰라도 간신히 여관에 들어왔는데 방을 주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말구유에 간신히, 그것도 할 수 없어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서 준비된 곳은 그 말구유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인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가를 의미해주는 사인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뭐예요 이게? 중세 시대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군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늘을 향하여 우뚝우뚝 세웠고 성곽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독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약자의 변명 따위로 치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추구했었고 성공의 상징이 신부나 사제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스탕달이 지은 책 속에도 나오죠. 적과 흑이라는 책 속에도. 그래서 그들은 은혜라는 단어는 실패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궁색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고 그런 단어를 지워버립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엎드림, 그리고 말구유,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기독교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독교 아니냐. 그래서 교황은 황제보다도 더 위에 군림했었고, 그래서 교황은 이 세상의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천년 이상을 그렇게 교회는 지탱해왔습니다. 은혜 없는 예배를 드렸고 은혜 없는 설교를 들었고 은혜 없는 기도를 드렸고 은혜 없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적어도 7번에서 12번이나 그 유니폼처럼 사제들의 복장을 받고 입고 와서 집례했었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 한번 읽고 끝내버렸던 설교였고 노래? 아르바이트 학생들, 성악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돈 주면서 데리고 와서 불렀던 그 시대였습니다. 봉사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 과시일 뿐이었습니다. 은혜 없는 예배가 죽은 교회를 만들어 놓았고 은혜 없는 기도가, 은혜를 모르는 설교가, 은혜 없는 찬양이 기독교를 죽은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었고 대단한 찬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아니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초대교회 궁궐 같은 예배당 하나 없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하나 없었고 대단한 프로그램, 화려한 것이 없었지만은 은혜 하나 붙잡고 살아갔던 그들 그 비록 낮은 자리에서 궁핍한 자리에서 실패 같은 자리에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고 눈물, 감격, 감동으로 봉사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구이에 누워 계시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이게 사인이라고. This is the sign for you, to you. 기독교 같은 종교인지.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 그 섬김의 자리, 심지어 나눔의 자리, 베품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것이 기독교의 사인이라고, 아니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좋은 소식을 줄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아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될 거야. 그런데 작게 시작하는 거야. 사소하게, 기독교는 웅장하게, 대단하게 세상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작은 씨앗처럼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약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분은 더더군 아닙니다. 해프닝으로 할 수 없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액시던트로 지나가던 어떤 사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 예언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로. 30년이나 목수 일을 하시고 계셨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을 텐데 30살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밖에 목회를 못하게 사역을 안 하셨다면 그냥 30살쯤으로 보내셔서 그 왜 못 보내요? 근데 3년만 하시고 그냥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기 때부터, 아니 그것도 한 여인의 모욕을 당하는 인내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왜?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동기부터 과정부터 하나님을 챙기시는 분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는 거, 일만 잘하는 거, 업적만 내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아니, 과정은 더욱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는 법칙을 주셨고 동시에 씨앗을 거두는 세상의 신비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저께부터 금요일부터 추웠습니다. 2년 전에 한파가 한번 지나갔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팜추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참 많이 심었어요. 시간만 되면 심어놓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재미도 있고 그래서 심었는데 반은 죽었습니다. 아니 반 더 죽었어요. 그런데 저 방에 옆에 있는 그 종려나무 두 개도 이게 한 나무는 죽었고 한 나무는 살았어요. 똑같은 추위인데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저렇지? 우리 입구에 있는 이 나무 그리고 저쪽에 있는 나무들 조금 좋은 나무였어요. 그때는 그 나무들은 안 죽고 조금 좋은 나무는 살았고 아니 같은 나무를 할지라도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안 죽었더라고요. 왜 그렇지? 저항력이 되겠죠. 우리한테 면역력이 되겠죠. 거름이 충분했겠죠. 겨울이 지나면은 다시 봄이 되면 다 싹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죽는 나무도 있습니다. 다시 싹을 못 피우는 잡초들도 있습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환난 속에 견디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들, 추위 속에도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기도를 기도 시간에 해도 이게 다르죠. 억울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어쩌다가 태어나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사명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나무들 보면은 새 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저거 보면 참 신비로워요. 나무 가지들을 100개, 200개 얽히설키해서 새들이 집을 지은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새 제비나 까치나 똑같이 지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사람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문명은 엄청난 발달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고집스러워지고 오히려 어리석어지고 심지어 교만해집니다. 괜찮다고 은혜 없이 살아도 하나님 뭐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간절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고 성탄절의 의미도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카나다에서는 한 몇 년 전에 이 법적으로 정하자고 꼭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느냐고 그냥 할리데이라고 만들자고 국회까지 나올 만큼 세상은 그렇게 마치 사사시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적어도 700년 전에 하셨던 예언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마태복음에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중요한 그게 적혀져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누가 나고 누가 나고 누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반대로 말합니다. 신비로운 단어죠. 신이 자신이 선택해서 신이 자신의 지혜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나신 것이지 마리아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로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14대를 설명하다가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다라고 그 몸을 통해 빌려서 자기가 오셔서 선택하셨다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9장 그는 평강의 왕이고 11장 그는 보잘것없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만은 그러나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53장에 넘어가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 초라한 종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나하나 예언되어져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가 베들레헴까지 출생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야심 때문에 명령, 행정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본적을 그리고 그 등록하라고 출생신고를 하라고 본적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권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도 사용하시면서 마리아를 억지로 마리아까지 베들레헴까지 가게 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이 신비로움 그 예수님의 결정적인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투성인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고 제약적인 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신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최고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우리 이 세상의 오심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증언들이 성경에 가득 한 증언이고 그 증언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놀라운 천사들의 찬양이 목동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께 놀라운 큰 영광입니다. 우리에겐 기쁨이요 평화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며 기쁨과 평화와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